오늘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소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삽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저 사람은 당연히 나를 해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런 도움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뜻밖의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배신당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애시당초 믿지 말았어야 할 어쩌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믿은 뭐 스스로 믿었다가 발등을 찍히고 나서 원망을 한들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민족적인 고난과 박해나 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적어도 그들이 자기들 백성의 손에 붙들려서 대적에게 넘겨지는 일은 오늘 우리가 처음 읽는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어쨌든 삼손은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사사로 세우고자 하는 흔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부르짖음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사를 세우기로 하고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불렀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깨트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쨌건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인격적으로 보면 그렇게 미숙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우리가 자칫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삼손이 저지르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미 뭐 지난번에 이렇게 혼사가 진행되다가 피로연 끝에 모든 일이 다 얼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고 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결혼이 깨어졌구나 하고 그 여인을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화가 나서 돌아갔지만 결혼이 원인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화가 좀 풀리고 진정이 되니까 염소 새끼를 선물로 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불같이 화가 났겠죠. 장인이 그를 달랍니다. 뭐 그 네 처제가 조금 더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결혼하면 안 되겠냐. 예, 그랬더니 삼손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됩니까? 3, 4,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이걸 300마리 무슨 손으로 두 손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또 여우라고 아무리 여우지만은 그놈들 꼬리를 둔 놈에서 이렇게 붙들려 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팔광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꼬리를 꼬리로 묶었는지 참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런 일이 있는 모양이죠. 하여튼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회를 또 꽂아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수확기에 들어간 온 블레셋 땅에다가 여우를 풀어놓으니까 이놈들이 꽁무니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다닌 거 아니에요. 이런 게릴라전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게릴라전이에요. 혼자 힘으로 그야말로 그냥 이 블레셋 땅을 온통 불바다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불바다로 만드는 일이 있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하나 잘못 다스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안에서 불길이 이미 불씨가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게 불길이 치솟기 시작을 하다가 그냥 밖으로 불길이 퍼져나가는 것이지 안에 있는 불길이 없이 밖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격분하는 스타일인지 이제 이런 일을 저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기에 이 뭐 바짝 마른 뭐 밭의 작물이라든지 뭐 이게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또 그 사람들의 이게 주산물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걸 그냥 몽땅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으니 이제는 그 불길에 또 옮겨붙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치솟은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 8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삼손이 했다. 그러면 삼손을 잡아야지. 삼손이 결혼하러 내려왔다가 그 실망을 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장인과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를 불로 태워 죽인다?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삼류소설도 아니고 무슨 뭐 대하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 시대상을 한마디로 그냥 다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삼손의 모습이나 삼손이 결혼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나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불을 지르고 삼손이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별로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장인과 그 딸을 죽인다는 거, 불타른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게 사회적인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에 붙이고 잘 안 잡히고 내 소중에 들어오는 장인과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처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겁한 사회, 비열한 사회, 불의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힘의 버거운 상대는 내버려 두고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저는 한 사회의 성숙도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잘 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뭐 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처음에 외국에 나가신 분들 어땠습니까? 미국이라는 데 가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린 장애 어린 아이들을 미국에서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 미국도 많이 무너졌지만 어쨌든 서양 사회나 그런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귀롭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 성숙도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비굴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 군림하는 사람을 우리는 메조 세디스트라고 그러나요? 사도 메조키스트라고 그러나요? 그게 심리적인 파탄자예요. 지금 삼손은 손에 안 붙들리고 손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비열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이게 그 사회의 이 지표인 거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사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사 청산, 역사 청산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힘없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단죄하고 세우는 것은 그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독립했던 많은 분들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역사적 단죄나 무슨 연좌제나 이런 걸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온당치 않은 것이죠. 과거 군사정권 때도 그랬고 뭐 북한에 무슨 가족이 남아있거나 무슨 뭐 빨치산 운동에 연루됐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또 지금도 또 그런 반대 일들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게 사회적인 성숙도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만하고 이제 힘도 없고 괴롭힐만 하고 괴롭혀도 반발도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권력의 고압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미숙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성숙해 간다면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고 말이죠. 밖에서는 뭐 야단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나 남편 뭐 저기죠 나한테 화를 내고 말이죠. 애들한테 손 찍어 맞고 하는 그런 못난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상이 비열할 뿐만 아니라 저급한 사회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그냥 복수의 그냥 막 화신들이 되어가지고 복수의 악순환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일이 말이죠. 삼손은 블레셋 땅에 불을 질렀는데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준전시 상황으로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삼손 한 사람으로 비롯된 일 같지만은 이 일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민족적인 분쟁 내지는 큰 일로 이제 번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압제를 정상적인 삶의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지극히 폭력적이고 미숙한 한 인격을 사용하셔서 분규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삼손이 지금 다니면서 사방에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가슴에도 불을 지르고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옮겨 붙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삼손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라는 걸 모르느냐? 누가 몰라요? 그러나 벌써 그들의 태도 가운데는 지배받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안일함이 되고 편안함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가 주는 무서운 독성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가 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죄를 이렇게 저어하고 멀리하기도 하지만 점점 죄가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면은 우리가 죄 편에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시오. 어른들한테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다. 노인들을 무슨 뭐 심부름을 시키다 죽이질 않나. 그게 뭐 큰 죄의식도 없어요. 워낙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그 지금 삼손이 에단 바위에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기를 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을 할 기세를 보이니까 유다 사람들 3천 명이 모여. 이 3천 명이 삼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3천 명이 기세를 부리고 뭐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싸웠다가 아니라 3천 명이 이게 삼손을 잡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깊어지면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느냐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편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누구와 싸우지 말아야 될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참 인생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뭐든지 거꾸로 해요. 자야 할 때 안 자고 안 자야 할 때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때 안 가고 안 가야 할 때 가고 말해야 할 때 말 안 하고 말 안 해야 할 때 말하고 이게 죄가 들어오면 전부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세상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돼요. 교회는 세상 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하지 않는 대로 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있는 곳이에요. 모든 가치관이. 교회는 그 가치관을 다시 뒤집기 위한,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변혁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곳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한테 배우고자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덩치는 커질지 모르죠. 그러나 영향력은 줄어들겠죠. 오늘 삼손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깨운 건 뭐예요?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빨리 삼손을 갖다가 넘겨줘서 평화를 되찾아야 되겠다. 평화를 구걸하고자 하는 태도, 그 평화란 무슨 평화예요? 내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한 평화. 참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안식이 아니라 내가 위험과 두려움에 처하지 않는 실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값진 것들을 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내 자유의지를 내주고자 하는 것이고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이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삼손을 도로 묶어다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 저는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삼손의 얘기로 들으면 끝인데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이렇게 태도로 다루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점점 달래가지고 죄하고 동거가 시작이 되다가 죄 눈치를 살피다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죄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서 뭐 신비에 새겨지기는커녕 말씀을 내쫓아내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에 젖어들게 되고 죄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화평을 위해서 삼손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과 민족적 독립과 민족적인 평안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프가니스탄에 뭐 300몇 명 비행기로 데려온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서해안에 우리 공무원이 타 죽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에 형평을 좀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IT의 지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슨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너희들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만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 각자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교회만 유독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약자들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담감을 각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탈북자를 품게 하시고 정말 팔려다니는 꽃제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저쪽 남미나 무슨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CIS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들 무슨 하나하나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머리가 진짜 이렇게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참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예요. 삼손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서 다급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분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은사를 지녔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교 생활과 영적인 삶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무리 제가 무슨 뭘 많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영적이라고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고독한 이 종교인이에요. 삼손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티그리티는 검증받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방랑자죠. 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영적인 삶의 축이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한 방향으로 치달아가게 되면 다른 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사도 때를 따라 주시지만 저희들이 그 은사가 곧 영성이라는 것 착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안에 죄를 쫓아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밖에 분노의 불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되 사랑과 화평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결과를 예단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희들 걸어가는 걸음이 방황하는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서 고독한 혼자만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만, 그러나 미숙한 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도 물론 우리가 갈망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